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이 땅을 순례자로 잠시 살아가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지 저희가 이 땅에서 올바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사모하고 갈급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본문 중에서 특별히 13절부터 15절까지 다루었었는데 이 탐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더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입니다.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누어 달라 이렇게 요청한 사람은 이 탐심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과 또 영원한 내세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 사람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땅에 있는 유업만을 생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서도 세상의 물질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탐심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탐심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버려야 되는데 한 세 가지 제가 탐심을 버리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두 번째는 자족하기를 배워야 된다. 세 번째는 영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지 탐심을 버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본문 가운데서 16절부터 20절까지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리석은 부자를 예로 들어 말씀해 주시면서 탐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제가 본문을 읽어드릴 때 내용을 파악하셨겠지만은 이 비유를 잠시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어느 날 어느 해에 그의 밭에 이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 그 곡식을 쌓아둘 그런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장소로는 그것을 다 소화해내지 못하니까 고민 끝에 생각해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있는 창고를 헐어버리고 새로운 큰 창고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가 소출할 모든 이 곡식들을 다 쌓아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서는 이 사람이 기뻐가지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제 나중에 새로운 거 짓고 또 쌓아두면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참이었습니다. 편안하게 이제 여생을 보낼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들떠 있었는데 그 풍성한 소출, 또 새로운 큰 창고, 미래의 행복하고도 즐거운 삶. 그런 미래의 일들을 생각하며 기분이 참 좋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배한 것이 누구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탐심이 있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불행하게 인생이 마감되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비유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진리는 소유가 많을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산이 많아지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산이 증식되면 행복할 것이라, 돈이 많이 모이면 행복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걱정과 번민만이 늘어날 뿐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소출이 풍성해졌을 때에 행복해진 게 아니라 이전에 없던 고민과 걱정이 하나 더 생겨났어요. 이전에 없던 고민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소출이 늘어나니까 이전에 없던 고민이 하나 생겨난 것입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그래서 마음에 근심과 걱정으로 아주 그냥 가득 차 있어요. 이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를 죽일 정도의 그 큰 근심에 지금 빠져 있고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그 부자가 사는 마을에서 제일 가난하여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도 이와 같은 고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에게 가서 무슨 일 때문에 걱정하시오? 물어보면 그가 여러분에게 답하기를 재산이 너무 많아서 쌓아둘 장소가 없어 걱정입니다. 저 많은 재산을 쌓아둘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 많은 재산을 쌓아둘 장소가 필요합니다. 아마 그렇게 답할 것입니다. 이 부자는 많은 재산으로 행복해진 게 아니라 도리어 고민과 걱정으로 불행해져 있습니다. 소출이 풍성하기 전보다 더 불행해져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소유가 많아지면 행복해진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 깨달아야 될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왜 소유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가? 왜 소유가 많아지면 행복해질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가? 그 이유는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에 있는 탐심 때문에 소유가 늘어나도 행복해지지 않아요. 사람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 그것 때문에 소유가 많아지더라도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걱정만 늘어날 뿐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이 얼마나 옳은지 모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 때문에 은으로 만족할 줄 모르고 풍부한 소득으로도 만족하지 못해요. 밑빠진 독과 같아요. 그 마음이. 여러분, 이 부자의 경우에 탐심이 없었다면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걱정할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의 마을에 부자의 자비를 기다리는 손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수를 풍성하게 해가지고 자기 기존에 있는 곳간에 다 쌓아놓고 남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 마을에 가난한 사람 갖다 주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고민하고 밤잠 설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갖다 준다고 해서 이 부자의 생활이 어려워지는가? 아니에요. 그는 이미 부자입니다. 지금 가진 재산만으로도 자신과 가족들이 풍부하게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있는 곳간도 작은 게 아니에요. 그건 부자이기 때문에. 밭도 있고 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새로운 소출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거 갖다 준다고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부자입니다. 곳간에 넘쳐나는 것을 다른 곳에 보관해도 결국은 너무 많아서 먹지 못하고 썩을 그런 곡식들이거든요. 그냥 나눠주면은 그냥 해결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번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곡식이 썩어서 버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인간이 무서운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탐심 때문에 걱정과 번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재산이 많아져도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걱정하고 있는 부자를 보세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큰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 부자에게서 탐심으로 가득 찬 인간의 어리석고 이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비열한 인간을 보세요. 이 이기적인 인간을 보세요. 이 탐욕으로 가득 찬 인간을 보세요. 이 죄악으로 연결해진 인간을 보세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소유가 많아지더라도 행복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소유가 많아지면 행복할 것이 생각하는데 탐심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탐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는 자기 마음에 이 무서운 탐심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또 재산이 많아지면 행복할 것이라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곳간을 헐고 새로운 큰 곳간을 짓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마 이런 진리를 알았더라면 새로운 곳간을 결코 지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부자가 설교만 들었더라도 새로운 곳간 지으려고 결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몰랐기에 더 많은 재물을 쌓아놓으면 자신이 행복해질 것이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이렇게 될 줄로 이 부자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20평 아파트에 살다가 60평으로 이사가서 편리한 가구들과 물건들 뭐 이런 거 가득 채워놓으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하는 그런 사고와 똑같습니다. 20평에서 60평 가도 행복해지지 않아요. 조금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이 부자는 새로운 곳간을 짓고 소출을 거기 많이 쌓아두고 이제 편안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탐심 때문에 편안하기는커녕 더 불행해질 것입니다. 많은 소유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탐심 때문에 도리어 걱정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재물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합니까? 신기루예요, 신기루. 신기루가 뭔지 아시죠?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신기루가 보이면은 저기 가면 시원한 물이 있겠구나. 타는 목마른, 지친 몸, 힘들어도 그 신기루까지 갑니다. 가면은 시원한 물이 없어요. 더 갈증과 더 지칩니다. 세상 재물이 행복해 줄 것이라 그렇게 믿고 부지런히 쌓고 그것을 위해서만 탐욕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지점에 가보면은 하나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심한 갈증, 더 이제 부자가 되고자 하는 갈증 때문에 거기서 이제 또 씨름합니다. 또 어느 정도 채워지면 또 더 나중에 그 탐욕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 탐욕 가운데서 죽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신기루에 불과한 것을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몇 배의 더 많은 재산을 가지더라도 행복해지지 않고 몇 배의 도전 학식을 가지더라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탐심 때문에 갑자기 유명해지더라도 그래서 좋은 명예를 얻더라도 더 행복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기 관리하느라고 이제는 근심이 하나 더 드러났을 뿐입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그리스도 예수께 갈 때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갈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거기 구원과 진정한 복락이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갈 때 인간의 영혼은 참된 안식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서 참된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매일매일을 정말 사심없이 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소유가 많아진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진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재산은 사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종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가지고 계시고 사람들에게 잠시 맡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가 창조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로마서 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창조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산들과 나무들, 새들과 동물들, 식물들, 해와 달과 별들, 심지어 여러분 자신 인간까지도 다 그 소유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시편 104편 24절에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랬습니다. 온 세상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주의 부요하심입니다. 우리 단지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고 우리는 종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잠시 맡겨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청지기로 잠시 맡아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마치 자기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주인의 으리으리한 대골 같은 집에 사는 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어리석은 종입니다. 그 대골과 그 안에 있는 가구들과 음식들 다 누구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어리석은 종이 마치 자기 것이라고 의시되면서 이것도 내 것이요 저것도 내 것이요 하면서 자기 방에 어떤 물건들을 갖다 놓는다고 해보세요. 그 주인이 당장 쫓아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마치 그 어리석은 종과 같이 이 세상에서 얻은 그런 재물이나 물질이 자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요. 오늘 본문의 부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18절, 19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 부자가 하는 말이 내 곡간, 내 곡식과 물건, 내 영혼. 나중에 또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거만하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이 탐심을 보세요. 자기 것은 조금이라도 그냥 이게 남들이 터치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말투입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그에게 맡겨두신 것입니다. 자기 게 아니에요. 호세아 2장 8절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잠시 맡겨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는 그 물건에 대한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걸 알았더라면은 부자는 이렇게 새로운 곡간을 짓고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 부자는 땅 위에 재물을 쌓고 재산을 증식하는 일 외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죽음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영원한 내세 전혀 무관심이었어요. 오직 이 부자는 재물을 쌓아놓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렇게 쌓아놓으면 자기가 영원히 편안히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 부자와 같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물질은 자기가 원래부터 소유한 것처럼 자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것, 나의 것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소유임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파멸시킬 때까지 그렇게 어리석게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이 이 바벨론의 큰 이 도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착각을 했냐면은 이게 내가 건설한 게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는 말하기를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랴. 이 느부갓네살 한번 보세요. 이 크고 이 웅장한 바벨론 성을 보면서 내가 건설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그래서 나의 도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고 교만하고 자만심 많은 이 인생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정신병자 만들어서 왕위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와 소유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 35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르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느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비로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께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또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소유물을 맡은 청지기로서 살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맡겨놓은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맡겨놓은 그런 것이지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쓰라고 한 그런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생들은 착각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결국 패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이 소유를 맡겨놓은 것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몸까지도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여러분을 만드셨고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진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잠시 맡겨 놓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생각으로 평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제가 세 번째로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진리는 이 탐심으로 가득 찬 인생들에게 예기치 않게 죽음이 찾아오는데 그때에 그의 쌓아놓았던 재물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사실입니까?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뭐라고 했냐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죽을 때 사람은 자기 재산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다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 곳간을 이 채우느라고 수고한 사람 누굽니까? 이 부자입니다. 소출이 풍성하게 되도록 종들을 독려하고 애쓴 사람 누굽니까? 이 부자입니다. 애쓴 사람은 부자인데 그가 출근하면은 그의 재물을 다른 사람이 즐깁니다. 다른 사람이 즐깁니다. 시편 39편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랬습니다. 이 얼마나 진리입니까? 열심히 이기와 탐욕으로 연그러져가지고 재산 쌓고 더 넘쳐나도 그냥 자기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는 이 인생이 죽고 나면은 그 재물을 다른 사람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요. 여러분 죽고 나면은 누가 그 재산 즐길지 여러분은 몰라요. 자녀들일지, 친척일지, 아니면 제3자 모르는 사람일지. 여러분이 재산을 남겨 가도 그거 받은 사람 여러분에게 고마울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피땀 흘리고 평생 악착같이 모아둔 그 돈을 여러분도 못 즐기고 다른 사람 즐기지만은 그 즐기는 사람조차도 여러분에 대해서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여러분은 안중에도 없어요. 여러분의 재물이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저 사람에게는 정말 뭐라도 하나 주고 싶지 않은 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메추엘류가 한 말이 명언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만약 자기가 죽은 후에 자기 집이 누구에게 넘어갈지 알 수만 있다면 그 집을 아름답게 꾸미기보다는 오히려 불을 지르려 할 것이다. 부자는 재물을 모으느라 불철주야 수고하고 옛 곳간을 헐고 새로운 곳간을 지었는데 그것을 즐기는 자는 방탕한 자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는 헛고생한 것입니다. 그의 인생 쓸데없는데 허비한 것입니다. 탐욕스럽고 이기심 많은 인생에게 예기치 않게 죽음이 찾아올 때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탐심이 가득한 인생은 어느 순간에 죽음이 찾아올지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비유해 보니까 부자는 새로운 곳간을 지을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그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흥분하던 그날 하나님이 통고장을 보내기를 오늘 밤에 너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밤에 너는 죽는다. 이 부자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곳간 늘릴 걱정, 계획으로 눈코 뜰 새 없이 지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있는 곳간을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더 큰 곳간을 지을 놀라운 계획을 시행할 것이라 이렇게 마음먹고 아주 마음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하나씩 실천해 옮겨서 마침내 평생 풍요와 즐거움 가운데 살 것이라 생각하면서 기뻐하던 그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오늘 밤에 너는 죽을 것이다. 죽음에 대한 예고가 갑자기 주어진 것입니다. 한 여인의 남편이 병들어서 곧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대충 들어보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들려왔어요. 곧 죽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여인의 말투를 보니까 불신자가 틀림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몇 번 잠시 들어보니까 그동안 평생 어렵게 어렵게 돈을 모으느라고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돈을 모으려고 고생하면서 이제는 근래에 와가지고 먹고 살만하고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죽을 병이 들려서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그 다른 편에 있는 친구 이 여인에게 하소연하기를 이제 먹고 살만한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한탄식으로 이렇게 아주 간절히 애절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인생이란 이렇습니다. 재산 모아놓으면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살 것 같은데 잘 살 것 같은데 잘 살 것 같은 시점에 불현듯 죽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평생에 쓴 것 다른 사람 즐깁니다. 평생에 쓴 것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음이 예고치 않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떠있는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은 예고치 않게 찾아오기 때문에 항시 매일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어떤 사람은 1년 뒤에 잘 살 것이라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또 죽을 때쯤에 가면은 믿음 생활 잘할 것이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죽음이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가 잘 믿으려고 작정했던 그 바로 전날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자는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밖에 없어요. 보세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기 부자의 인생과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먹고 마시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니체리의 말대로 그는 돼지의 영혼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돼지의 영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뒹굴과 노는 인생, 주변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뒹굴고 탐욕적이고. 그러나 그 모든 쾌락과 즐거움이 예기치 않은 죽음으로 갑자기 종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73편 18, 19절에 불경건한 자의 이 위태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했냐면,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에 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아주 미끄러운 곳입니다. 조금만 중심을 잃어도 지옥 멸망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베사살이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했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궁에 손님 1,000명을 불러놓고 술잔치 벌렸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금으로 된 그릇을 가지고 술잔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 손님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때에 왕궁 맞은편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이 베살살 왕이 얼굴이 창백해지고 다리 무릎이 후들후들 떨렸는지 모릅니다. 녹아내렸어요. 근데 그때 왕궁 벽에 나타난 그 글씨는 그 불경건한 벨사살 왕에 대한 마지막 통고였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운명에 대한 마지막 통고였어요. 너의 나라와 너의 운명은 오늘로서 끝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죽임을 당하고, 그랬으니 그의 모든 즐기던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된 것이죠. 바벨론 제국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페르시아 왕들이 그것을 다 누렸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예기치 않게 찾아오기 때문에 탐심을 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재물을 위해서 살다가 나중에 절치간에 멸망에 빠져들고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참 불행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과 쾌락에 도취하여 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 것이기,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노후와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한다면은 그 인생은 죽음으로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가 많을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청지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세 번째, 탐심이 많은 인생들에게 죽음이 예기치 않게 찾아오며 그때 그의 재물을 다 빼앗기게 된다는 이 세 가지 진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이 의미심장한 그런 비유의 말씀이 아닐 수 없고, 예수님께서 이 모인 무리들에게 하신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안타깝게도 탐심에 가득 차서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람을 결국은 파멸시킨 게 탐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한평 남짓한 무덤에 누울 때가 있을 텐데, 그때 그 무덤에까지 여러분이 재산을 가지고 가보려고 해도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재물을 즐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귀한 인생을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셔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셔야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경 속에서 자족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왜 탐심을 버려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탐심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은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주님의 엄중한 경고를 저희들이 오늘 듣고 마음에 각성을 하게 됩니다. 탐심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쫓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